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마음에서 마음으로 이어지는 찬양의 향기 가득한 시간, 내 마음의 찬양. 안녕하세요. 내 마음의 찬양 가족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찬양과 말씀 안에서 쉼을 얻는 이 시간,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하는 저는 에스더입니다. 처음 찬양으로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함께 들으셨습니다. 이 찬양처럼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고백이 식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귀한 시간을 나눠주실 엄지아 자매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엄지아 자매입니다. 이번 주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으로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저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려요, 지아 자매님. 오늘은 성경 속에 나온 자매의 이야기인데요.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놓치기 쉬운 진짜 중요한 것에 대해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지아 자매님 혹시 이 이야기 기억나세요?
마르다는 분주하게 일하고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에 앉아 말씀을 들었던 이야기죠.
오, 맞아요.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짧지만 아주 깊은 이야기인데요. 찬양을 한 곡 더 듣고 와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먼저 성경 본문을 함께 낭독해 볼까요?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길을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을 잘 섬기고 싶어서 분주한 언니와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동생. 이 두 사람의 모습은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은 단지 마르다의 행동과 마리아의 태도를 비교하는 이야기 이상으로 되게 중요한 장면이에요.
네, 맞아요. 저도 마르다처럼 바쁘고 뭔가 해야만 마음이 편해질 때가 있는데요. 예수님은 마리아가 더 좋은 편을 택했다고 말씀을 하셨네요.
그러게요. 남조선에서는 지인들이나 친척들을 집으로 초대해서 잘 대접하고 시간을 보내는 것을 좋아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저도 그런 편인데 한 번은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해야 하는 그릇들을 보면서 바로 치우고 싶은데 또 그러면 손님들이 제가 설거지를 마치는 데까지 기다려야 하겠더라고요. 그 순간에 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모습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럼 정말 애매할 것 같아요. 어떻게 하셨나요?
잠시 미뤄놓고 손님들과 이야기 나누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마음 한켠에는 바로 치우지 않아서 단정해 보이지 않을지 그런 걱정하는 마음도 좀 들더라고요.
네, 정말 고민되셨을 것 같네요. 잘 선택하셨습니다.
그렇죠. 돌아보면 참 다행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섬기겠다고 하면서도 때때로 주님의 말씀 앞에 머무는 일은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돼요.
저도 마르다와 같지는 않은지 생각하게 되네요.
마리아는 주님의 발 앞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교제의 그 사랑을 누렸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쁘고 급한 일이 많은 와중에도 가장 중요한 것을 먼저 선택한 것이죠.
그걸 빼앗기지 않을 좋은 편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도 참 감동이에요.
예수님은 그녀의 자리를 인정하셨어요. 우리는 종종 누군가처럼 더 열심히 해야 한다고 느끼지만 주님은 우리의 자세와 중심을 보십니다.
그런데 저는 마르다의 마음도 이해가 돼요. 그녀도 예수님을 사랑했기에 더 잘 대접하고 싶었던 거잖아요.
맞아요. 마르다 역시 예수님을 영접한 자였습니다. 그 사랑의 방식이 조금 달랐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해야 할 일이 더 중요한 일을 가리게 될 때 생깁니다.
해야 할 일, 더 중요한 일. 요즘 저도 해야 할 일이 많다 보니 기도하고 또 말씀 앞에 앉는 시간이 자꾸 밀리더라고요.
참 그럴 때일수록 마리아처럼 조용히 주님의 발 앞에 앉아있는 시간이 꼭 필요한 것 같아요. 그 자리에서 우리는 위로를 받고 또 진짜 할 일이 무엇인지 들을 수 있거든요. 마리아의 자리는 바로 그 자리, 주님의 발 앞에 있는 자리였습니다.
말씀을 듣다 보니 떠오르는 말씀이 있어요. 시편 27편 4절인데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정말 오늘의 이야기에도 울림을 더하는 말씀이에요. 다윗도 마리아도 그리고 오늘날의 우리도 주님의 임재 앞에 거하고자 하는 그 한 가지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한 가지를 위해 분주함을 멈추고 말씀 앞에 잠잠히 앉는 용기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 같아요.
맨 그런 용기를 가진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마음으로 찬양을 한 곡 더 듣고 와서 계속해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장막에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시편 기자의 말씀을 고백한 남조선의 찬양인데요.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 고백을 오늘의 우리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게요. 그러려면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가득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러려면 주님의 음성에 더 귀를 기울여야 하는데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신 북조선의 내 맘 찬 가족 여러분 혹시 너무 바빠서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시간이 없지는 않으셨나요? 더 좋은 편을 빼앗기고 있지는 않으셨나요?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 보면 마르다는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주님은 마리아의 선택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 앞에 머무는 삶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둘 다 예수님을 위한 행동을 했지만 주님께서 더 귀하게 생각하시는 것을 가르쳐 주셨네요.
맞아요. 주님의 마음, 곧 주님의 우선순위와 중심을 닮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같은 집에 있었지만 서로 다른 자리에서 서로 다른 방식으로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저도 마르다처럼 분주할 때가 많지만 이제는 마리아처럼 주님 앞에 머무는 삶을 조금씩 훈련해보고 싶어요.
정말 우리 모두가 이 훈련을 함께 해야 하는 것 같아요. 마르다는 그 이후 요한복음 11장에서 오빠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을 향해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했던 여인입니다.
그랬군요. 마르다도 결국 말씀을 통해 주님을 더 깊이 알게 된 거네요.
맞아요. 그래서 마르다든 마리아든 주님은 각 사람을 다르게 만나시고 다르게 자라가게 하십니다. 단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그분 앞에 머무는 그 자리이겠죠.
저도 오늘 그리고 내일도 그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내 마음의 찬양 가족 여러분, 바쁜 일상 가운데도 가장 좋은 편, 또 빼앗기지 않을 그 자리를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주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벌써 마칠 시간이 되었는데요.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에 더 합한 것을 선택하고 주님의 말씀 듣기에 힘쓰는 우리 모든 내 맘 찬 가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주 동안도 평안하시길 바래요. 내 마음의 찬양 다음 주에 만나요.
기쁘고 기쁘도다 광야에
우리의 삶이 있습니다.
광야에
배움이 있습니다.
광야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광야 같은 삶 속에서
크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광야 학교 북조선의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세상이라는 광야 한복판에서 살아내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애 많이 쓰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여러분을 섬기는 저 길목사도 하나님 은혜로 평안하고 건강하게 잘 지냈습니다. 사무엘 형제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고 계시죠?
네, 저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따뜻한 또 바람 속에서 은혜를 느끼기도 하지만 네. 이렇게 계절을 따라 불어주시는 서늘한 바람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또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도 또 한 주도 잘 살아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생의 그 가을이라는 계절에 하나님 앞에서 열매를 잘 맺었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이 있기도 하고
네 맞습니다.
때로는 그 소망이 흐릿해지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송구할 때가 많은데 주께서는 문득문득 다시금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영원에 관계된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이 또 그런 시간인 줄 믿습니다.
네.
지난주 배운 내용을 먼저 살펴보죠.
네, 지난주에는 52문의 세 번째 주제인 누가 심판을 할 것인가에서 여섯 번째 주제인 그 심판의 대상자들은 누구인가까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네, 누가 심판할 것인가와 관련해 중요한 것이 있었는데요. 뭐였죠? 마지막 심판의 심판자와 중보자는 같은 분이다.
맞습니다.
그분은 누구냐? 그리스도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네, 거기서 주의할 점은 그렇다고 그 일이 오직 그리스도께만 맡겨지고 성부와 성령께는 전혀 관여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으로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분의 인성으로 선고를 내리실 것이라는 식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요, 맞아요. 왜냐하면 이제 그 심판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목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네, 그분은 성자죠. 네, 하나님이세요. 또 그분이 하시는 일들, 그날의 심판이 성부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말씀하시고 심판하는 것이니까. 마지막 그리스도의 심판은 단순히 중보자 그리스도의 인성에 의한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심판이다. 네,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뭐 이걸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심판은 그 동의와 권위에 있어서 삼위일체 하나님 모두에게 속하는 일이다. 네. 자, 그리고 사람이신 그리스도를 심판자로 정하신 이유에 대해서도 살펴봤었어요.
네, 먼저는 사람을 심판하는 일에는 눈에 보이는 심판자가 필요하기 때문이고
그렇죠.
다음으로는 교회를 의롭다 하시고 구원하신 그 동일한 중보자가 또한 교회를 영화롭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선한 기쁨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네.
세 번째는 우리로 하여금 그 심판자가 우리의 형제요, 우리의 머리이시며 우리의 구속자이시므로 우리에게 은혜로우실 것이며 자신의 피로 값주고 사셔서 형제요 지체로 삼으신 자들을 정죄하지 아니하실 것이라는 것을 위로를 갖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네. 막 어려운 일 생겼는데 저기 형님이 오세요. 얼마나 반갑겠어요.
엄청 든든하죠.
예. 네. 뭐 형님이 오는데 더 불안해지고 두려워지겠어요. 아니죠. 막 마음이 벅차오르고 기대감이 생기겠죠.
저 심지어 그 형이 짱이고.
네. 너 이제 넌 큰일 났다. 네. 이런 마음이 있을 거다 아닙니까. 그게 이제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심판자가 되신 중요한 이유예요. 또 당신의 몸인 교회를 구원하시고 그분과 성도들의 모든 원수들을 영원한 정죄에 던지시려는 그 재림의 목적에서 위를 얻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리스도를 모욕하고 그의 언덕들을 거부한 모든 자들. 네, 그렇게 강력하게 대적했던 그분을 대면하고 그분에게서 심판을 받는 것. 이건 하나님의 공의에 맞는 일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신 그리스도께서 심판자로 정해지신 겁니다. 52분의 네 번째 주제는 이거였어요. 그분은 어디서부터 어디로 오시냐.
네, 그리스도께서는 공중이나 바다나 땅으로부터가 아니라 그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 하늘로부터 구름을 타고 강림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분은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부터 방식으로 하늘로부터 당신이 올라가실 때 보인 그 공중의 영역으로 강림하실 것입니다.
네, 성도는 이런 사실, 심판주가 어디서부터 어디로 오시는지 알고 있어야 해요. 왜요?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취하셨던 그 사람, 인성을 제거하시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실 것을 확신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것을 확신할 때 아까 앞에서 말한 큰 형님 오시네, 그 기대감이 있겠죠. 52문의 다섯 번째 주제는 그는 어떤 방식으로 오시는가였었습니다. 여기 세 가지가 있었죠?
네, 먼저 그분은 상상 속에서나 뭐 가상적으로가 아니라 진정으로 눈에 보이게 국지적으로 오시고 그 다음 당신의 아버지 영광 가운데 그러니까 신적인 위엄으로 오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요.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더불어서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죽은 자는 일으키고 의인을 악인과 분리시키시고 경건한 자는 구원하고 불경건한 자는 영벌에 처하는 바로 그 하나님만이 가지신 신적인 권세를 지니시고 오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분이 어떤 방식으로 오느냐. 세 번째는 악인들이 당신을 바라보지 않을 때, 정신 놓고 있을 때 갑자기 오신다는 것이었습니다.
네, 또한 지난주 마지막으로 살펴본 52분의 여섯 번째 주제는 그 심판의 대상자들은 과연 누구인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산자든 죽은 자든 의인이든 악인이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 그리고 악한 천사들까지 심판하실 것입니다.
네, 모든 사람들이 다 심판받을 것입니다. 다만 여기 심판이라는 말은 두 가지가 있죠. 정죄의 심판, 무죄 방면의 심판. 이 모두를 말하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들이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할 땐 그래, 정죄의 심판이 아니라 무죄 방면의 심판이지,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었죠.
네.
자, 지난주까지 했던 내용을 간단히 살펴봤고요. 52문을 계속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델베르크 요리문답 제52문. 그리스도께서 그리로부터 오사 산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말은 그대에게 어떤 위로를 줍니까? 답은요?
온갖 슬픔과 박해 중에서도 전에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자기 자신을 들이셨고 그리하여 내게서 모든 저주를 제거하신 바로 그분께서 하늘로부터 심판자로서 임하시기를 머리를 들어 기다립니다. 그는 그와 나의 모든 원수들을 영원한 정죄로 던지실 것이며 그의 택하심을 받은 모든 자들과 함께 나를 그에게로 취하여 가사 하늘의 기쁨과 영광을 누리게 하시리라는 것입니다.
이번 주 새로운 공부는 52문의 일곱 번째 주제예요. 이거예요. 심판의 성격은 어떤 것이며 어떻게 시행되느냐. 자, 마지막 심판은 어떤 모습일까요? 첫째, 죽은 자들이 그리스도의 신적인 권능과 덕으로 말미암아 또한 그들을 부르시는 그의 인간적인 음성에 따라서 살아날 것입니다. 여기 중요한 거 두 가지예요. 신적인 무엇과 무엇,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무엇에 따라서 살아난다. 요한복음 5장 28절을 읽겠습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아멘.
아멘. 자, 주님이 오실 때 다 죽어 있지 않죠.
네.
주님이 오시는 날 살아있는 자들도 있을 겁니다. 그들은 어떻게 될까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7절.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아멘. 살아있는 자들은 변화되어서 죽을 몸이 불멸하는 상태의 몸으로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이제 마지막 심판은 죽은 자들은 신적인 권능과 도구로 살아나고 인간적인 음성에 따라서 또 그들은 살아난다는 겁니다. 분명히 네. 사람의 목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 심판은 또 어떤 모습일까요? 둘째, 그리스도께서는 의인과 악인을 사방에서 모시고 천사들의 사역을 통해 당신의 심판대 앞에 서게 하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2절, 요한복음 5장 28절에서 29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아멘. 주님께서는요, 이러한 일들을 필연에 의해서 하시는 게 아니고요, 당신의 권세로 하시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의 사역에 필요해서가 아니라
네,
그 자신이 맞아요. 천사들과 모든 피조물들의 주인이심을 선포하기 위해서
네.
또 그것이 당신의 위엄과 영광에 기여할 것이기 때문에
네.
이 일을 행하신다라는 거네요.
맞습니다. 자, 마지막 심판은 또 어떤 모습일까요? 세 번째, 세상이,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불에 녹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물의 지금 상태에 변화가 생길 것입니다. 하지만 멸절은 없을 것입니다. 멸절이 뭐냐면 완전히 없어지거나 사라지는 것. 베드로후서 3장 12절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아멘.
네, 이것을 이사야서에서 이렇게 그리고 있죠. 그러니까 사자랑 양은 어때요? 지금 만나면 큰일 나죠.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그 둘이 친구가 돼요. 어린아이가 뱀을 가지고 놀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그런데 이제 어린아이가 뱀굴에다 손을 집어넣어서 장난도 치고. 그게 이제 세상이 변화된다는 건데 우리가 과연 그것이 이제 구체적인 표현이냐, 아니면 이제 은유적으로 그렇게 말씀한 것이냐는 정확하게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정확한 건 뭐예요? 하늘과 땅, 천지는 불에 녹을 거예요. 뭐에 의해서 그렇게 될지는 몰라요. 예, 그리고 지금 상태들은 분명히 변화가 생기겠죠. 하지만 완전히 사라지거나 없어지는 일은 없다. 마지막 심판의 모습 네 번째는 의인과 악인이 분리된다는 겁니다. 의인과 악인에게는 각각의 선고가 내려질 텐데요. 어떻게 다를까요?
네, 악인에게 내려질 선고는 율법에 따라 이루어지면서도 복음에 의해서 승인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죠.
의인에게 내려질 선고는 그 반대로 복음에 따라 이루어지면서도 율법에 의해서 승인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 그렇죠. 네. 의인들은 복음을 근거로 해서 선고를 들을 거예요. 왜 그래요? 그들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공로, 그리스도의 행위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을 볼까요?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아멘.
네, 여기 복받을 자들이 바로 복음을 근거로 선고를 들은 의인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들이라는 거죠. 뭐 그리고 너무 당연하지만 여기 믿음은 행위를 통해 드러나는 그 믿음을 의미합니다. 네. 악인과 관련한 구절은 마태복음 25장 41절이에요.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아멘.
네, 이들은 왜 이런 선고를 들었어요? 악하게 살기 때문이에요? 네, 맞아요. 그런데 진짜로 그렇게 된 이유는 뭐예요? 그리스도를 안 믿은 거죠. 믿음이
그렇죠.
없던 자들이에요.
네.
자, 마지막 심판의 모습 다섯 번째는 뭘까요? 의인은 완전한 영광을 얻게 되고 악인은 영원한 벌에 던져질 것이라는 겁니다. 마지막 심판 때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자들을 자신에게로 이끄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으로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아멘. 이렇게 주님 곁으로 우리가 가게 되죠. 네, 완전한 영광입니다. 주님이 이제 영광 가운데 계시잖아요. 네, 그 영광으로 가는 거죠. 반면 불경한 자들은 어떻게 돼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아멘. 연못에 가면 뭐로 채워져 있어요?
물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이 죄인들이 영원히 벌받는 이 연못은 뭘로 채워져 있어요? 불로 채워져 있어요. 그래서 이걸 불못이라고 그러죠.
네.
불연못. 이렇게 불경한 자들은 이곳에 던져지게 됩니다. 일곱 번째 주제와 관련해 반론이 있거든요. 사무령제 읽어주시겠습니다.
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은 이미 정죄를 받은 것이고 또한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말씀한다. 그러므로 그들은 이미 정죄의 선고 아래 있는 것이요. 따라서 마지막 심판에서 다시 심판을 받지는 않을 것이다. 입니다.
네. 반론의 첫 번째 주장. 믿지 않는 자들은 이미 정죄를 받은 것이고 요거는 성경에 있는 말이거든요. 한번 먼저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3장 18절, 16장 11절.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아멘.
아멘. 이렇게 말씀에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은 이제 몇몇 가지 점에서 생각해 볼 때 이미 뭐 최후 심판 때 아니라 이미 지금 정죄를 받고 심판을 받았다라고 할 수 있거든요.
네.
그게 뭘까요?
마귀와 믿지 않는 자들은 우선 하나님의 작정에서 볼 때
그렇죠.
이미 정죄와 심판을 받고 있다라고 할 수 있고요.
맞아요.
그다음 그 작정에 대한 계시를 포함하는 하나님의 말씀.
네, 말씀을
그리고 그들의 양심에서
그렇죠.
마지막으로 그들 자신의 정죄가 이미 시작되었다라는 점에서 볼 때 이미 심판을 받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최후 심판 때 심판을 받기도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건 그거지만 이미 이제 이 사람들은 이렇게 네 가지를 보면 이미 심판 받았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훌륭해요. 사무령제님. 자 그렇게 심판을 받고 있는 존재들에게 이미 심판 받는데 마지막 심판은 뭐냐? 이미 심판 받는데
네.
어떤 의미인 걸까요? 그건 그들의 정죄와 심판, 이미 심판 받은 것이 공개적으로 드러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실들이 드러나게 될까요?
멸망하는 자들이 정의롭게 형벌을 받는다는 것이 드러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게 정의잖아요.
네.
저놈은 나쁜 일을 했는데 벌 받아야지. 그게 이제 딱 드러나는 거예요. 완전히.
그렇죠. 이게 숨어 지내는 것과 재판장에서 나오는 건 다른 것이니까요.
네.
또 불경건한 자들이 지금 무덤에 누워있는 그 몸으로 형벌과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도 드러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살다가 죄 졌는데 아무 일 없이 고통당하지 않고 죽은 사람들 있잖아요. 저 어떻게 된 일이지? 자, 근데 그들이 깨어나서 드디어 이제 그 몸으로 벌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가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미 심판을 받았지만 마지막 심판은 바로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드러나는 거죠. 또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들이 지금도 형벌을 받고 심판을 받지만 그 형벌이 더 강해져요.
아,
이제
네.
크게 더 악화돼요. 그래서 더 이상 그들이 이제 의인을 해치거나 하나님을 멸시하거나 교회를 조롱할 수 없도록 이제 억제 아래에 있다. 그러니까 뭐 그런 사람들 염려할 필요도 없고 불안할 필요도 없어. 이제 그런 것도 이제 드러나게 되겠죠. 마지막 심판에. 또 그들과 우리 사이에 크나큰 간격이 있어서 그들이 우리에게 그동안은 해를 끼쳤잖아요. 옆에 와서 우리를 네. 찌르고 때리고 욕하고 그런데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영원토록 우리에게 해를 끼치지 못하게 된다. 이제 그것도 마지막 심판에 드러나죠.
아멘. 네.
자, 일곱 번째 주제를 마치고요. 52문 여덟 번째 주제의 그 심판의 원인은 무엇인가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 심판의 첫 번째 원인은 하나님의 작정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
이미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아멘. 정말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심판할 날을 작정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네요.
그래요. 심판이 왜 일어나지? 심판 세상이 끝나니까 일어나지. 사람이 잘못했으니까 일어나지. 뭐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분명한 근거는 하나님이 작정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아, 네. 계획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을 보면 이렇게 작정하시고 또 선포까지 하셨네. 마지막 심판 반드시 있지. 이게 이제 심판의 원인의 첫 번째 중요한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뭘까요? 심판의 두 번째 원인, 그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주된 목적을 이루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뭐 이거 우리가 그동안 해오기도 했는데 네. 성경이 좀 더 명확하게 말하고 있는 게 있어요.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으로 당신께 찬송을 받기 위하여 회복시킨다라는 것이네요.
그렇죠. 자, 그런데 생각해 볼게요.
네.
자, 그럼 성도들로부터 찬송 받으시려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셔야 될까요? 시편 34편 8절.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그러니까 금생에서 지금의 삶에서 온갖 시련과 환난과 박해를 당하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 당신의 크신 선하심과 자비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찬송을 받으시기 위해서 그런 약속들을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찬송을 받으시려면 그것 말고 반드시 있어야 할 또 다른 그분의 일하심이 있어야 돼요. 시편 7편 11절에서 13절.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심이요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심이요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시려면 하나님의 백성 의인들에게는 선한 일을 베푸시고 약속을 주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셔야 돼요. 그럼 막 찬송하겠죠. 그런데 그것만 있으면 안 되고 어때요? 악인들이 있잖아요.
네.
악인들에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좋은 약속 하시면 안 되죠.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을 분노하시고 그들을 벌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분의 공의와 진리를 드러내셔야 되죠. 자, 이 일도 하나님께서 찬송과 영광을 받으신 일에 반드시 필수적이라는 거예요.
아멘. 결국 의인들이 잘 되고 악인들이 육체와 영혼으로 악을 당하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하기 때문에 마지막 심판은 반드시 있는 거군요.
그럼요. 심판의 이유가 뭐냐? 심판이 왜 필요하냐? 정리를 해보면 마지막 심판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악인을 내어 던지시고 교회를 구원하셔서 그가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만유 안에서 만유가 되심으로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이 그분이 되심으로 찬송과 영광을 받으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52문의 여덟 번째 주제를 살펴봤고요. 아홉 번째 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그 심판은 언제 이루어질 것인가입니다.
네, 답은 마지막 때 또는 세상의 종말 끝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요. 마지막 심판이 언제 이루어질 것인가와 관련해 살펴볼 것이 있는데요. 세상의 기한을 세 시기로 나눌 수 있다는 겁니다. 먼저 율법 이전의 시기. 네, 그다음 네. 율법 아래의 시기, 마지막 그리스도 아래의 시기 이렇게 해요. 사무형제님,
네.
제가 지금 이야기했던 그리스도 아래의 시기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할까요? 한번 성경을 읽고 답해보세요. 요한일서 2장 18절.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저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 줄 아노라. 아멘. 말씀에서는 그리스도의 아래의 시기란 반복되는 단어로 봤을 때 마지막 때라는 네. 표현을 쓰는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율법 이전의 시기, 율법 아래의 시기, 그리스도의 아래의 시기인데 그리스도 아래의 시기란 마지막 때, 뭐 종말, 마지막 시기를 말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리스도 초림과 재림 사이의 기간. 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기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네.
이 기간 동안의 세상 모든 역사가 그 시기에 포함이 됩니다. 뭐 아마도 이 시기는 세상의 시작과 그리스도 초림 사이의 기한만큼은 길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마지막 때에 있으면서 그 심판과 관련되어 예언된 표적들을 사실 날마다 보고 있죠. 뭐 지진, 기근, 전쟁, 민족과 민족의 갈등, 이거 날마다 보고 있거든요.
네.
마지막 심판이 언제 이루어지냐와 관련해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그것이 이루어질 해와 달과 날과 씨는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13장 31절.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네.
사람은 천사보다 조금 못한 존재거든요.
네.
그 능력에 있어서.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예수님이 이때 오신다, 저때 오신다, 1999년 9월 9일 9시 9분에 오셔라고 말을 해요.
네.
여기 뭐라고 말합니까? 천사도 모른다 그러는데, 천사도 모르는데 천사보다 못한 사람이 자기가 뭘 안다고 그런 말을 해요.
그쵸.
심지어 주님 당신께서도 모르신다고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목사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신데 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중보자이신데 어떻게 모르신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인성과 당신의 중보자 직분에 관해서는 마지막 심판에 대해 모르시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하셨을 때 마가복음 13장 32절 이 말씀을 하셨을 때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로 계셨을 때죠. 그렇게 중보자의 입장에서는 모르시는 것이 맞습니다. 예, 왜 그래요? 그것은 중보자로서는 그가 심판의 때를 우리에게 선포하실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아, 그렇군요.
네, 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제52문 그리스도께서 그리로부터 오사 산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말은 그대에게 어떤 위로를 줍니까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알아본 것들 가운데 혹시 사모령제님께서 나눠주실 것이 있다면 나눠주시겠습니다.
네, 저는 그리스도의 우리 역사, 그리스도인들의 역사를 쭉 살펴보면 언제 하루 편했던 날이 없는 것 같습니다. 교회는 항상 늘 박해와 고난과 그리고 기근과 그 모든 전쟁터의 역사를 걸어온 것 같고요. 대적하는 자들은 늘 우리를 박해하고 우리를 고난 가운데 때로는 죽음 가운데 내몰기도 했고요. 지금 저의 고향 땅, 저 북조선 땅 가운데도 이미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고요. 하지만 오늘에 선포된 이 모든 말씀들,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준비된 내가 거하고 내가 거처를 예비하고 나와 영원히 함께하는 그 새롭게 창조할 그 모든 것들이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너희를 괴롭히던 그 모든 자들에게 준비된 영원한 형벌이 있다라는 것이 정말 저에게 큰 힘이 되고 나아가게 되고 두렵지만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몇 압력이냐 그랬을 때 파스칼이라는 단어를 써요. 몇 파스칼이냐. 네, 그게 그렇죠. 이제 압력인데 파스칼은 과학자였는데 회심하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죠. 그리고 이제 팡세라는 자기 고백 메모장을 남기고 책이 됐는데 거기서 이렇게 말을 해요. 사람은 생각하는 갈대다. 거기에 이제 사람의 위대함과 초라함이 동시에 들어있어요. 생각할 수 있는 존재는 사람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존재도 갈대에 불과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 파스칼이 이런 말을 해요. 지나가는 동네에서 칭찬받으려고 나는 애쓰지 않는다. 그게 이제 인생에 대한 고백이거든요. 인생은 몰랐네. 지나가는 동네라는 거예요. 낯선 동네죠. 낯선 동네에서 굳이 칭찬받으려고 애쓰지 않아요. 어차피 지나갈 건데. 내가 그 동네에서 살고 그 동네에서 지도자가 될 거라면 칭찬받으려고 애써야 되잖아요. 우리가 인생은 어떻게 봐야 되냐면 인생은 지나가는 동네인 거죠. 그렇네요. 어차피 지나갈 동네예요. 여기서 내가 사람들에게 그 동네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애쓴다? 그렇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사무엘 형제님께서 오늘 이 낯선 곳에서 교회는 늘 핍박을 받았다 그랬는데 고난이 없던 때가 없었다 그랬는데 정확한 대답이시죠. 교회는 항상 핍박받았어요. 왜? 이유가 뭐냐면 낯선 동네에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낯선 동네에 하나님이 보내신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고난을 감내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돌아갈 본향, 그곳의 칭찬과 그곳의 평강을 소망하는 거고요.
아멘.
아, 사무령제님 참 귀한 나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된 북조선의 성도님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 승리하십시오. 광야 한가운데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마음 평안하게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선포할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우리는 그 아래서 즐겁게.
친구.